꿈을 몰아 솟아나라. 민수기 2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헤돈눈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새 7일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그냥 오늘 내일 기온이 아주 매서워졌는데, 이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나오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추위에도 의연하게 서서 밖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주차팀, 안내팀, 모두 셔틀팀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목양본부가 특순해 주셨습니다. 상담, 새가족, 에버그린, 힐링팀, 장례팀, 가정사역, 남성사역 리더십팀들이 우리 이하론 목사님 지휘로, 그리고 우리 우림자매가 며칠째 계속 반주하고 있는데 우리 목양본부 한번 힘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순서를 보니까 내일은 에버그린이 특순인데,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매서운 추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다는 열기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답답한 우리의 인생에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광야에서 불뱀의 습격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살 길을 주시게 된 데는 이 모세의 중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중보자 모세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수로 된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올리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뱀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이제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 살게 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 마지막 이 스테이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떤 고난에 들어가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온통 죄악의 불뱀들이 득식을 한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공격받고 있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행군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광야 생활 이제 40년 차예요.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아론 죽고 미리암 죽고 에돔 왕의 방해로 이제는 지름길을 놔두고 먼 홍해길로 우회해서 행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힘들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이 조상들의 잘못된 습관이 다시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다가 징계를 받아서 불뱀에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래저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고 많이 지쳤겠죠. 그래도 걸어야만 했어요.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어요. 광야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를 쭉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과했던 땅들의 이름이 차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주 기가 막힌 땅들을 통과합니다. 10절의 오봇은 땅에 판 구멍들이란 뜻으로 석회 동굴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11절의 이에아바림은 모압 변방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돌밖에 없는 그 영화 매드맥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12절의 세렛 골짜기는 비가 오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아주 바짝 마른 지역입니다. 14절의 수바의 와홉도 거칠은 땅이란 뜻으로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종합해보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통과했던 땅들인데 너무나 거칠고 메마른 땅이에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좀 약속의 땅이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조짐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는 지긋지긋하게 봤는데 이 마지막까지도 광야예요. 그죠? 그래도 약속의 땅이 가까워지면 이제 좀 푸른 초원도 듬세듬세 좀 보이고 말이죠. 이제 새들도 좀 날아다니고 뭐 이래야 될 텐데 거칠고 메마른 땅이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오니까 괴로웠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정말 있기는 한가 하는 정도로 흔들릴 정도로 거친 환경, 가지고 온 물도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부엘이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이 부엘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그래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엘이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그런데 우물은 우물인데 바짝 마른 우물이에요.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던 곳이니까 다들 그걸 알거든요. 부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이제 살았다. 여기는 뭐 물이 풍족할 거야. 그런데 딱 가보니까 우물에 물이 없어요. 여러분 식당에 음식이 없어요. 기가 찰 일입니다. 기대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우물에 물이 없는 거죠. 그건 마치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부부 생활에 행복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정말 부모에게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얘가 커가면서 계속 문제 일으키고 사고만 치는 거랑 마찬가지. 정말 기대를 가지고 어렵게 퇴직금 쏟아넣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사업이 그냥 코로나 얻어맞고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사업이 나한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빚을 안기고 고통이 되는 거. 우물에 물이 없는 거예요. 부엘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어떻게 우물에 물이 없을 수 있냐 그러면서 한탄한 것이 아니라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할렐루야. 우물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물에 물이 없을 때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다시 선포한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관하여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도로 저 산도로 옮기라고 네가 선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우물이 바짝 말라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믿음의 선포로 찬양을 한 거죠. 찬양이 믿음의 선포고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찬양해야 되는 때는 우물물이 말랐을 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그 절망을 뚫고 가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돌파구라는 주제를 작년 내내 묵상했는데 돌파구를 하는 그 게임 체인저 무기 중에 하나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야다가 있는데 이것은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항복합니다. 바짝 마른 우물 앞에 이제 우리의 전문성도 경험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우물 앞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면, 물이 나올 가능성이 안 보인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처럼 절망밖에 안 보인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제 힘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제가 돈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는데 내 능력을 믿었는데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이제 항복합니다. 제 인생이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우물이 나와야 되는데 우물물이 없어요. 우물물이 없는 우물은 정말 속빈 강정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는 말씀대로 여기서 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완벽한 항복이 찬양의 에센스예요. 찬양은 여러분이 손을 들 때 바로 그런 뜻이죠. 항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항복을 쭈핏쭈핏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손 드니까 나도 손을 들었는데 한 이건 들었는지 내렸는지 막 완전히 항복하게 손을 들고, 이게 야다 찬양이지. 내 리소스는 말라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의 끝에서부터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문제의 산 앞에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우물물이 바짝 말라 있는데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고 제일 앞에 리더들이 먼저 서서 찬양하고 있는 거,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마 그 주변 부족 사람들이 이걸 봤다면 한참 아마 한심해서 웃었을 거예요. 저것들이 힘드니까 돌아버렸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뭐 기도나 할 때냐? 지금이 가장 기도할 때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절망이라고 포기해버린 상황 앞에서, 메말라버린 우물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망을 박차고 절망 앞에서 찬양하는 거죠. 오래전 미국 미시시피 대학에 축구 장학생으로 들어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두 가지 축구가 있어요. 하나는 사커, 우리가 아는 발로 차는 축구고, 또 하나는 미식축구.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미식축구가 발로 차는 사커보다 한 10배는 더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미식축구, 그 다음에 프로야구, 프로농구, 이게 3대 스포츠인데 미식축구가 그냥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사커로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3학년 때 미식축구로 종목 전환을 했어요. 그가 원했던 건 미식축구에서 필드콜 전담 키커가 되는 거였습니다. 미식축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미식축구에서 승부가 팽팽해서 박빙의 상황으로 저쪽 골까지 접근했을 때 필드키커가 나와서 정확하게 킥을 때리면 승부가 딱 갈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한 번 나오면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그렇지만 축구에서 갑자기 3학년 때 종목 전환한 그의 실력을 코치들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경기에 세워주질 않았어요. 졸업반이 되었는데 아무도 경기에 세워주지 않으니까 프로구단 스카우터들이 와도 그를 데려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낙담한 그가 어느 날 운전 중에 차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설교 말씀에서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듣고 용기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건 우리도 참 한번 외워보면 좋은 말씀이죠.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뭐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잉태하며 출산하지 못하면 절망해야 될 텐데 너는 노래할지어다. 장차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절망의 땅에서 오히려 훨씬 큰 축복이 솟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청년이 들었어요. 이 청년은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미시시피에서 자라는 흑인 청년이 가난하고 백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견교에 세워주지 않는 그 절망의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아 이게 나한테 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는 절망하지 않고 이제부터 감사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게 공을 정확하게 찰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나는 그 누구보다 꾸준하게 연습을 해왔어.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했거든요. 기쁨과 확신이 계속 찬양하며 연습하는 그에게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SNS로 친구들한테 글을 올렸어. 나는 올해 안으로 NFL 미국 프로 미식축구팀 어딘가로 스카우트 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SNS에서 정말 이 친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돌았구나. 그러면서 아주 불쌍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올리고 하루도 안 돼서 신시내티 오하이오 벵겔스라는 프로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 루키 키커들 훈련 캠프에 합류해보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 끊고 구단 사무실에 다시 전화번호부 찾아서 돌려가지고 나 아무개인데 진짜로 나한테 스카우트 교섭하신 거 맞냐? 그랬더니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시내티 오하이오 벵겔스 팀이라는 명문구단으로 간 그는 곧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오늘날 그는 미국 프로 미식축구계에서 몇 안 되는 톱클래스 흑인 필드골 키커 중에 하나로 활약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씨앗으로 우리 안에 떨어져 있습니다.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생명이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씨앗에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해야 열매가 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 물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지쳐 있었어요. 너무 목말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찬양하자 그랬을 때 아, 난 너무 지쳐요. 너무 추워요. 너무 배고파요. 찬양할 기운이 없으니까 일단 우물을 솟아나면 그거 마시고 찬양할게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물을 주시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물이 없는 메마른 우물을 향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땅들이 모두 황무지였기 때문에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뭐 객관적으로 절대 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상관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왜? 거기서 내가 물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하고 믿음은 달라요. 긍정적 사고방식은 나는 할 수 있다, 으쌰으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정확한 영적인 표준사격입니다. 아직 메마른 우물들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우물을 향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는 없거든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겠죠. 우물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셨다라고 시험 드는 사람과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가 없다. 물이 저 안에 묻혀 있구나. 이 물을 터뜨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의 우물에서 물이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시험 들게 하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을 리가 없다. 이 안에 물이 숨겨져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직 오지 않은 응답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찬양과 감사는 떼놓을 수 없는 파트너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찬양할 수가 있어요. 감사는 과거에 주신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축복에 대해서도 미리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지향적 감사만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미래를 끌어당겨 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 찬양을 하고 이런 감사 찬양은 하늘과 땅을 울리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불평과 원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불평과 원망만 내놓으면 마귀 떼들이 달려들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가 예상치 못했던 감사와 찬양을 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막 우물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마른 우물을 향한 감사 찬송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성경에서 몇 번씩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은 뭐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위해서 오늘도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복잡하게 엉켜버린 상황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메마른 우물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우물들 앞에서 여러분이 한숨만 쉬고 절망과 불평과 걱정만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우물물 앞에 서서 이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 이것은 기도로 터뜨릴 것이다. 감사로 찬양으로 터뜨릴 것이다. 이런 결심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메마른 우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요셉처럼 쓰임받을 축복의 미래를 이미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들의 인생이 지금부터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메마른 우물이라면 거기도 역시 우물물아 솟아나라. 날마다 출근해서 여러분 일찍 출근해서 막 청소하고 이렇게 찬양해 보기를 바랍니다. 힘든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미리 축복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메마른 우물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으면 금방 마귀가 불평과 원망의 영을 퍼뜨릴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발생하기 전에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왜 새벽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새벽에 막 일어나고 막 졸리고 얼떨떨할 때 그냥 바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가가 오늘의 하루를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 간에 그래도 억지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작한 여러분의 하루는 세상 사람과 영적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거지. 중요한 거는 이 찬양의 무리의 제일 앞에 모세와 지도자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물이 말라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메마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수백만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는 엄청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지도자들이 먼저 한 거예요. 가정의 가장들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직장의 크리스천 CEO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제일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따르는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영적인 물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찬양을 해서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감사 찬양할 때 믿음의 하이웨이가 쫙 깔리면서 마귀가 화들짝 물러가게 되면서 성령께서 천사들이 하늘의 축복을 싣고 올 수 있는 길이 탁 트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급이 어떻든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거든요. 미리 찬양해가지고 기선을 제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브레이크드루가 여러분을 통해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지도자들의 리더를 따라서 우물물 앞에서 불만하지 않고 찬양과 감사를 했다는 걸 보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도 불평과 원망을 입사했던 부모 세대가 어떻게 다 죽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불평과 원망을 조금 하려 그러다가 이렇게 정신 차린 그들은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물 앞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메마른 우물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모세와 지도자들의 스타트로 함께 200만이 부르는 이 찬양의 콰이어, 이 기도의 콰이어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 바로 저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야. 저게 내가 원하던 용사의 모습이야. 저게 내가 원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야. 교회의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 초창기부터 이런 모습 보였더라면, 불평과 원망 대신 찬송하고 감사하며 걸었더라면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좀 늦은 감도 들지만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불평에는 빠르지만 감사에는 더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연단 받고 나서 달라져야죠. 어떤 절망적인 우물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앞에 있는 메마른 우물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찬양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72편 15절을 보세요. 저희가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 종일 트로트를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찬송을 흥얼거려야 되죠. 기도를 흥얼거려야죠. 그래서 뭐 저 사람은 언제 특별히 기도하냐는 거 할 것 없이 늘 기도와 찬송 모두에 걸려 있다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와 찬송에 모두에 항상 걸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보호막이 늘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선포할 때 메마른 우물에 물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신년 특새 40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난관 앞에서도 담대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딱 붙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정말 메말라버린 우물 앞에서 그동안 절망해 오고 슬퍼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면 담대하게 찬양하면서 우물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복잡하고 힘든 상황 앞에서, 우물이 터져야 되는데 우물이 없는 상황 앞에서 절망해 오고 낙심해 왔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특세에 나오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오늘부터 이 시각부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우물 안에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생수를 오늘 우리 믿음의 찬송으로 터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우물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